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만은 아니고요. 사울의 인생 전반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분위기 중에 하나가 어떤 내적 위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 단어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흔히 우리가 방송 매체나 그리고 신문 지상이나 어떠한 이슈와 스토리를 통하여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시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신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사실은 내가 내 내면적으로 어떤 일정한 나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신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방송인일 때도 있고요.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고백들이 그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고 대단한 분들이시면 확신한데 심지어 일정 어떤 병증을 느낄 정도로 자각증상이 있을 정도로 어떤 내적 정서적인 병증을 경험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깊은 디프레스의 우울을 경험하던가 어떤 죽음에 대한 조선, 사실 심적으로 가장 큰 문제겠죠. 어떤 죽음에 대한 도전을 경험할 정도로 어떤 심정 위기를 경험하던가 라는 고백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현대에서는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되게 내적인 위기, 어떤 내면적인 문제, 내면적인 아픔, 내면적인 어떤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위기가 잘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전 사회에서는 사실 심리적인 뭐가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나 성격으로 봤지, 그래서 그 사람은 평가절하 했지, 그것을 어떤 문제, 해결할 가능한 문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것을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진보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견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거 아닌데 자꾸 그게 심리학의 과잉이라고 표현하죠. 심리학의 과잉돼서 어떤 현상이고 이게 어떤 문제고 어떤 패턴이고 이렇게 자꾸 규정짓다 보니까 인간의 인생의 한 장면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규정되고 각인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또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예 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흐름이 좀 많긴 한데 요즘 사람들이 옛날 사람은 좀 나약하다, 옛날에는 그 정도 갖고 되게 잘 견뎠는데 요즘 사람들은 좀 나약하다, 현대인들은 좀 나약해졌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심적인 어떤 위기, 어떤 자살 충동이나 장기적인 우울이나 혹은 어떤 병증이라고 느껴질 만한 편집증적인 것이든가 어떤 공황적인 것이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환경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절반은 동의합니다. 옛날보다 지금이 되게 나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옛날보다 지금이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감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정서적인 부분에서 얘기할 때 두 가지, 사람은 언제 정서적인 위기가 오냐면요, 첫 번째는 불안의 문제입니다. 불안의 문제라는 건 뭐죠? 흔들림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지금 뭔가 갖고 있지만 이게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게 불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내적인 위기가 오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불안에서 오는데, 예전 사람들보다 현대 사람들이 훨씬 더 불안한 삶의 조건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지 불안과는 좀 다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소장농으로 태어났다고 칩시다. 굉장히 죄송한 표현인데 좀 이렇게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내가 만약에 예전 조선사회에서 소장농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물리적인 위기를 겪어야 합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건강하게 기를 만한 재산도 부족하실 거고요. 근데 이분한테 뭐가 돼 있냐면요, 고용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소장농으로 태어났으면 나 같은 사람은 평생 소장농으로 죽어야 되나? 이게 우리의 그 당시 사람들의 도전이었지. 내가 이번 해 소작을 제대로 못하면 다음에 재계약이 안 되고 그러면 나는 화전으로 빠져야 되는데 산들도 사람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화전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올해 내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는가가 나한테 너무 중요해. 이런 패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버지가 백정이라고 왜 내가 백정을 해야 됩니까? 약간 이런 고민이었지. 왜 나에게는 나는 이렇게 사회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난 장영실처럼 똑똑한 사람인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런 수습니까? 장영실이 하나만 그랬지 이런 조직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날 억압합니다. 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뭐예요? 기본적으로 고용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태어났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난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틀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는 있어도 그 틀이 제공되는 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불안은 뭐가 있어요? 현대사회의 불안은 여기 또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사실 취업을 하시던 안 하시던 그 직장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안정감을 줍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내 직장으로 내 인생에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은 나 하나일걸? 나는 지금은 예전만으로 약간 안정, 그전에는 아, 올 연말에는 내가 재계약이 될까? 그쵸? 부교육자 시절은 항상 재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내년에도 내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과 여러분들이 갑자기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나를 자르진 않겠죠? 그쵸? 최소한 이제 10년 안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변질되지 않는 한 난 안정감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일정한 불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고시를 준비하건 시험에 합격해서 취업을 준비하건 취업이 돼서 일정한 취업생활을 하고 있건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이틀이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이 노년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은퇴하면 당연히 자식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삶의 자본을 모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안의 문제가 쭉 우리 안에 상종한다는 거예요. 불안의 문제는 뭘 만듭니까? 불안의 문제는 강박의 문제를 만듭니다. 불안하면 사람들이 집착하게 되고 강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기괴한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일정한 지나친 성공에 대한 욕망들이나 삶의 패턴의 어떤 변이가 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두 번째 문제는 불안의 문제인 것과 함께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소외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삶이 안정되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 느끼는 심리적인 문제. 사실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인 문제라는 건 단지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방송인들께서 하셨던 얘기를 인용하는 것들이 되게 죄송한 마음들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끼리 얘기, 우리끼리는 아닙니까? 하여튼 얘기하는 거면 사실 옛날 이경규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게 맞나? 그분도 말씀하셨던 게 자기가 항상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이게 한꺼번에 사라지는 걸 경험하면서 뭐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좀 오셨다고 그랬죠? 뭐의 문제예요? 불안의 문제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YG도 한번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제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번 애들이 훅 사고치는 걸 경험한 이후에 어느 날 빅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게 한번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일정한 공황적인 증세가 왔다고 하죠. 남자들은 약간 이게 강해요. 불안의 문제. 그렇죠? 물론 양쪽 다 있는데 남자는 이게 좀 더 강하고 여자분들은 뭐가 더 강해요? 보통은 소외 문제가 더 강해요.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관심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은 것들에 대한 단절감으로는 일단 소외감. 그게 심적인 우울로 오죠. 그렇죠? 불안은 강박으로 오고요. 소외는 우울로 옵니다. 그렇죠? 양육 때 가끔 했던 얘기죠. 소외는 우울로 오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것도 어떠냐? 예전 사람보다 지금 사람들이 훨씬 더 강도가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동체가 건강하느냐의 문제였지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그 동네에 태어나면요, 그 동네 꼴통이어도 그 동네 멤버십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쟨 왜 저러냐? 라고 하는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요. 그죠? 니 집 아들은 어떻다며? 라는 끊임없는 관심선 속에. 그죠?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적인 상황은 지역 공동체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와서도 같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일정한 대가족사회, 가족사회의 멤버십으로 속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학연이라고 안 좋게 표현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정한 학연사회 한번 학교를 같이 나왔고 졸업했으면 평생 그 사람들은 서로를 멤버십으로 생각해주는 걱정해주고 욕해주기도 하면서 같이 가는 느낌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옛날엔 뭐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일정한 공동체 속에 멤버십이 되는 게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내가 잘하지 않으면요 어느 모임에서도 내가 그쵸? 심지어는 뭐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동창이 아니죠. 같은 학교에서 친했어야 동창입니다. 그렇죠?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동료가 아닙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마음이 맞아야 동료고요. 그렇죠? 같은 지역에 산다는 건 이웃이 아니죠. 그렇죠? 같은 지역에 산다는 건 전혀 이웃이 아닙니다. 이 이웃끼리 뭔가 나한테 어떤 특별한 계기들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죠.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교우도 아닙니다. 요즘에. 그렇죠? 뭔가 나와 맞아 떨어져야 교우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아간다는 그건 뭘 만듭니까? 관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액티비티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최근에 가정의 질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때때로는 가정에서도 서로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길 때 쉽게 언어 대화를 단절하고 서로의 존재를 단절하고 같은 공간에서 그냥 생활을 하다 뿐이지 단절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일정한 소외의 문제가 현대사회는 더 심각해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내 외형적으로는 너무나도 괜찮지만 내가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내가 때때로 겪으셨다면, 겪으신다면, 또 겪으시겠지만, 저도 겪어왔고요, 또 겪고 있고, 또 겪을 거고요. 겪고 있다면 두 가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약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만큼 잘 맞고 잘 살게 됐는데 뭐 사람들이 나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심리적으로는요, 정서적으로는요, 조금 더 퇴보했습니다, 현대사회가.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진보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 꽤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쉽게 내가 나약해서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또 하나의 극단, 현대 시대는 내면의 상처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잔인한 해석이 됩니다. 왜요? 그러면 나는 참고 사는 것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또 하나의 극단도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민적인 일정한 부담을 지고 살아갈 만한 시대를 맞이하셨습니다. 마치 옛날에 그래도 봄이 되면 보릿고개를 한번 진입해야 됐던 옛날에 그런 시대를 사셨던 분이 물리적으로 많이 어려우셨던 것처럼 현대사회는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들, 심리적으로 전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 자신이 내 정서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상황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이 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에서 심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갖고 있는 도전들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거나 내가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문제이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사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그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했으나 심리적으로는 계속해서 미성숙한 상태로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울을 실패한 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 보신 영적인 정지에서 그런 거고요. 사울은 굉장히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일단 치세가 40년이었습니다. 그렇죠? 40년의 치세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치세와 달라요. 다윗은 대규모의 반란과 대규모의 전쟁, 내전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울 시대는 한 번도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의 치세가 좋았습니다. 아들 셋 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아들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처럼 망나니들이 아니었어요. 난장판 아닙니까?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도 다윗처럼 편안하게 병상에서 늙어 죽은 것이 아니라 40년의 치세를 가졌던 왕이 그 노구를 이끌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투에 나갔다가 전장에서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멋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요. 왕조가 세워진 이후에 사울의 세 아들, 그러니까 주도적이었던 왕자들까지 다 죽은 이후에도 7년 동안 왕조가 멸망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이라는 굉장히 큰 경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그 왕조가 멸망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왕조였다라는 거예요. 40년의 치세, 안정적인 국정운영,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번번이 어렵게 했던 쉽게 했던 속스토리를 들여다보면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번번이 그 외세의 침략을 격퇴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적으로 사울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대왕으로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본문에서와 같이 사울은 잠 못 드는 밤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밤에 잠들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고 굉장히 영적인 뷰를 봤지만 오늘은 이 영적인 뷰보다 물리적인 현상적인 뷰를 한번 봐봅시다. 그런 영적인 동기부여가 있었겠지만 그 현상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그가 정상적인 왕이었고 낮에는 그가 일을 잘하는 왕이었으나 그는 밤마다 정말 내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잠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 있고 통제되지 않고 곤두서 있는 나약한 내면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보여지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했으나 내면의 취약성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이 뭐가 부러울 게 있겠냐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는 잠하루 편하게 자는 사람들이 부러운 그런 어떤 내적 취약성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는 것들을 통해서 사울이 왜 그런 내적 취약성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지, 근데 그가 왜 어떤 잘못된 극복 방식을 택하면서 그 문제가 장기화되는지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울의 인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 네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요, 환경이 불안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잦은 국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외세의 침략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게 사울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났다라는 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가 통째로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한번 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뭐가 생겨요? 그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나간 다음에 뭐가 생겨요? 또 대부분 전쟁에서는 이쪽보다 저쪽이 많이 모였어요. 나와봤더니 저쪽은 몇 명이래 되냐? 아, 우리보다 한 두세 배 많던데요. 이러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전쟁이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되면 전쟁이 일어난 해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안 일어나도 불안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느끼지만, 뭐 요즘에 북한 문제 얘기하고 그랬지만, 전 요즘에 북한 이런 얘기하면서 옛날 어릴 때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 되게 나이 든 티 한번 낼게요. 저 어릴 때 최민식 사장님 기억하실 것 같은데 북한에 비행기 한번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아, 집사님 감사해요. 아, 저희 부인도 안 텐데 자웅이도 알 테고 이거 모르는 척 하는 거 봐. 네? 그때 알라이였을 텐데 비행기가 넘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사이렌이 울렸는데요. 사이렌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 공식 번개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상태로 20분인가 30분인가가 진행됐어요. 전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안겨 있었던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우리 엄마는 어디 갔었을까? 하여튼 아버지가 저희들을 꼭 안아주셨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정서적인 분이시죠. 보통 그러면 아버지는 빨리 가서 라면을 사오든가 우리 어디를 숨기든가 하는데 우리의 정서를 유려해주셨죠. 우리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형이랑 저를 꼭 안아주셔서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괜찮을 건지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20여 분 정도 흘렀고 그냥 비행기 한 대가 귀순인가요? 했던 사건으로 이제 해프닝이 마무리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저보다 심하신 분들은 전쟁 자체를 겪었던 분이시겠죠. 그런 경험,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일정한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은 반복적으로 뭘 느껴요? 일정한 불안감을 느끼죠, 그렇죠? 일정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 불안이 언제마다 상존돼요? 작은 디테일한 이슈적 변화만 있을 때도 일정한 불안감을 반복해서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그런 일들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는 디테일에 대해서 뭘 경험하지 않아요? 불안감을 경험하지 않죠. 그냥 이런 디테일은 있는 거야. 별일 안 일어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질 않습니다. 그렇죠? 포인트 알겠죠? 근데 사울의 불안감은 어떻겠어요? 지금 기성세대라는, 뭐 이제는 기성세대도 아니죠. 좀 이렇게 윗세대들이 갖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보다 몇 곱절의 불안감이 자기가 왕하는 동안 상존적으로 있었겠죠. 그렇죠? 그것이 사울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상황의 문제. 불안한 환경. 두 번째, 사울이 이렇게 불안증이 생기기 시작한 이게 어떤 병증까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두 번의 사건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한 번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늦게 와서 자기가 대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렇죠? 한 번은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들을 안 드렸더니 사무엘이 와서 또 네 왕 치세가 길지 못할 걸 했던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는데 두 번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두 번째 문제는 관계적인 문제였는데 어떤 관계적인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 목사였던 사무엘과 관계가 안 좋은 게 사울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최대,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내 전에 왕이 생기기 이전에 이 나라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원래 상황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내 전에 지도자였고 이 사람은 근데 지금도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말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세운 것도 이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사멜이 갖고 있는 사실 실적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군가 한 명과 잘 지내야 되면 그 사람이었던 사무엘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게 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가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신다면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인식은 바로 사울의 문제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하기에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랑 사무엘이랑 관계가 안 좋아진 게 사울이 생각하는 내 인생의 문제였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뷰를 바꿔보죠. 사무엘이 보기에 이 사울의 문제는 뭐였어요? 사무엘이 보기에 사울의 문제는 첫 번째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문제였어요? 이 사울이요 겁이 많아요. 이게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이 사울은요 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려서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못 가져요. 사무엘이 보기에 사울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요 내면적인 문제였습니다. 뭐의 문제였어요? 불안의 문제였어요. 상황이 불안해서 불안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용기가 부족한 것이 두려움이 많은 것이 그의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그에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신앙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적인 문제. 사무엘이 보기에 이것이 사울의 핵심적인 문제였죠. 하나님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되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질 거고 나와 관계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며 전쟁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하실 건데 이 아이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말미암아 이 다른 문제들이 연달아서 발생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울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쵸? 오늘 설교 메인 주제는 여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울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 부르셔야 되죠. 사울의 문제는 그럼 뭐였어요? 사울의 진짜 문제는? 사울의 진짜 문제는 내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지 않는 것이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은 반복적으로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치는 게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사울은요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기를 불편해합니다. 그것을 풀어나가기를 어려워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외면합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것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문제 외면. 그것이 사울을 미숙하게 한 것이고 그것이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류의 문제는 여러분들 인생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아질 거예요. 환경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면에 어떤 파도가 올 때도 있을 거예요. 신앙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문제는요 누구에게나 오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파도에 따라서 때때로 오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요 문제를 인식하고자 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기회입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해소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 문제에서 상존되며 그가 그렇게 정체되고 계속해서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 성숙과 미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앙케이트를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충 느낌은 오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성숙에 대해서 한 4주 정도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렇죠? 공감의 사람이 된 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투표했던 그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죠. 그렇죠? 바로 그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없는 것이 바로 그 성숙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들을 말미암아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 일어났던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태도가 사울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의 인생은 어떤 식으로 흐릅니까? 자기의 인생을 직면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들은요, 그 외면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삶의 패턴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것에 대한 집중입니다. 자기의 진짜 내적인 문제, 자기 인생이 진짜 진정한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환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당신이 버리실 겁니다라고 할 때 어떤 종교적인 이슈, 신앙적 이슈, 내적인 이슈를 도전했을 때 사울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요. 그건 됐고 일단 나랑 같이 나가셔서 장로들이 당신과 내 사이가 갈라졌다고 느끼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건 됐고 이 환경, 이 시추에이션이 깨어져 나가지 않게 이 환경에 균열이 오지 않게 지켜야 돼요. 되게 집중합니다. 사람들은요 내면적인 위기가 와서 이 내면적인 위기에 대해서 직면하기 싫은 사람들, 내면적인 위기에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껍데기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렇죠? 내적으로 관계가 다 깨어진 가족인데 그래도 우리 가족은 언제는 모여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그 분위기가 깨어지는 것이 엄청난 일인 것처럼 이미 속살은 다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외적인 집중,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도 않고 내가 이룬 것들이 내 인생에 가치 있지도 않은데 내가 그래도 이루어놓은 그 형태가 균열이라도 생기려 치면 그게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외면의 틀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울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자기 인생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들의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은 뭐냐면 스스로 속는 것이죠. 그렇죠? 사울이 두 번째 전쟁에서 나아갔을 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초반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 영적 의미가 있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라 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요 사울은요 그 고백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많이 벌어서 이 전쟁에 승리해서 많은 재화가 와서 참 좋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심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승리자인 것처럼 치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이런 위대한 승리를 주셨으며 내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신의 예언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일을 이루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내면에 그 진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을 정도의 자기 기만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외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요 그 외면의 껍데기를 세워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속습니다. 그쵸? 재미있는 거죠. 자기가 속임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속임수에 자기가 속습니다. 실제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껍데기로만 세웠다는 걸 누구보다 다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래 놓고는 그 멀쩡한 허상을 보고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실제는 없는 교회가 있다라고 칩시다. 영혼의 변화도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도 없어요. 인생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의 변화, 영혼의 변화, 사람의 변화, 그래서 대안적인 공동체의 탄생, 그래서 사회 샘플됨,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겠죠. 어떻게 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직면해야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분위기 1분이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사람 많이 모여야 됩니다. 건물이나 디자인, 굉장히 훌륭한 인테리어와 어떤 건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습니다. 우리 교회는 되게 괜찮은 교회라고. 그렇죠? 근데 봅시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하면요. 우리가 자꾸 욕만 하게 돼요. 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못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예를 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실제도 없어요. 내가 대안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샘플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껍데기를 세웁니다. 예배 잘 드리고 어떤 기도의 시간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내가 어떤 형태를 지켜 술, 담배 안 하고 그래서 일정한 구대 활동에 동참하고 껍데기를 세워놔요. 그 다음에 누가 속아요? 내가 속죠. 거기에. 스스로 속입니다. 아, 난 잘하고 있어. 난 괜찮은 기독교인이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목사는 사무엘은 사울 보기에 답답해 죽겠는데 목사는 걔 보기에 답답해 죽겠는데 목사님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오! 그럼 너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너는 아니야 라고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그거 안 듣습니다. 그거 안 들어요. 두 번째, 자기 기만. 세 번째, 오늘 본문이죠. 문화적 집중. 여러분 내면이 황폐할 때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도움이 뭡니까? 간단한 도움. 문화죠. 그쵸? 여러분들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발달된 거죠. 그쵸? 현대사회가 이제 가장 많이 발달된 거죠. 내가 내면적으로 황폐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문화입니다. 옛날에는 수금을 타는 정도의 음악밖에 없었어요. 그쵸? 하지만 요즘에 문화적인 장치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좀 외로울 때 로맨틱 코미디를 보고, 답답할 때 액션 영화를 보고, 그쵸? 내가 이 삶이 마음에 안 들 때 굉장히 신데렐라 같은, 슈퍼스타 같은 성공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 문화 활동을 통해서 위로받는, 혹은 내가 내 정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내 정서에 맞는, 내가 우울하면 비트 있는 음악을 듣고, 내가 좀 릴렉스 되고 싶으면 분위기 있는 음악을 듣고,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일정한 정서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라고 하니까 여자분들만 하고 남자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포츠도 문화입니다. 그쵸?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데 가서 이 경기에 우리가 이기면 뭐가 된 것처럼, 카타르에 대한민국이 이기면, 카타르 맞나? 대한민국 어제 4-1 이겼죠? 그쵸? 아니, 잘 앞으로도 잘 되길 바라요. 근데 그게 이기면 뭔지 뭔가 이 나라가 잘 될 것처럼 하는 어떠한 판타지를, 내 안에 어떤 결여를 문화적 판타지를 통해서 오늘 잠깐 넘어가는 방식, 그쵸?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방법이죠? 잠이 안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잠이 안 오는 이유는요, 내 내면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근데 사울은요,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외적이 자주 침공하고 사무엘이랑 관계가 안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손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오늘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잠을 드는 거죠. 하루를 치료하는 방법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문화에 집중. 오늘의 기분이 좋아지고 요즘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렇죠? 여기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한 헌신입니다.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한 강박적 헌신. 사울이 노년에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계속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뭐라고 하냐면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 때문에 이러냐? 내가 나만 생각하면 나 왕노릇도 충분히 했고 나 다윗에게 물려줘도 되고 나 하나님께 해도 돼. 근데 내가 너 때문에 그런다. 내가 내 아들, 내 첫아들 요나단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되든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왕으로 만들어야겠어. 이게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요? 정당성에 대한 그 기갈이거든요. 그렇죠? 정당성의 결여, 가치의 결여가 내적 공개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한 가지 착한 일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강박적으로. 그것이 자식을 키우는 일이건, 어떤 헌신을 하는 일이건, 뭐 어떤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이건 간에 내가 어떤 비전이나 계획, 내가 이 사업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놓겠다. 내, 그래도 내 자식반은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 사람들만은 내가 이렇게 지키겠다. 하고, 그거 한 장면만 보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는 원포인트에 집중해서 거기서 뭔가를 해내는 경향들이 발생합니다. 그쵸?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한 헌신.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전형적으로, 티컬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울이 보여줬던 자기의 인생에 직면하지 않은 차일드시한 미성숙한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미성숙해서 내 인생의 내적이고 진정한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데 그 직면을 외면하는 사람일수록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은 거기 때문에 실제가 없으니까 문화적인 것들을 되게 집중하면서 자기 내면을 어떻게 채워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 갖고는 부족하니까 중심이 아닌 주변 변두리에 좋은, 옳은 무엇인가를 되게 잘 해내보려고 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앞에 두 개는 뭐예요? 허상을 만드는 것이고 뒤에 두 개는 가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가짜 실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요, 그 노년이 될 때까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심리적인 미약함을 갖고 나중에는 자기가 없앴던 점치는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심리적 미약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점에 의존하고 주술에 의존하는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봐 주세요. 귀신이어도 좋고 머리도 좋으니까 말씀만 좀 해주세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왕으로서는 너무도 나약한 지경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고 키가 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정서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먹고 키가 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키는 이미 다 자라셨어요. 더 안 크십니다. 아시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은요 더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참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 자기가 키가 멈추는 동안 자기의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난 이런 성격과 이런 퍼스널리티와 이런 내면과 이런 어떤 내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서 있을 것 뿐이에요. 거기서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문제가 뭔지 직면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를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요. 이미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이면 이미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미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미성숙함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성숙함에 대한 기대를 가져봅시다. 여러분들의 미성숙함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다 딴 사람 문제고 환경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 내 인생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일어났던 대부분의 문제, 많은 문제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된 사람,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무엘을 만난 게 문제이거나 혹은 어려운 환경, 정말 불안정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외면의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 사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요, 우리는 문제를 인식할 때 불변적인 것들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요. 가변적인 것들을 문제로 인식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근데 요걸 이렇게 바꾸면 전체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바꿔서 전체가 그런 거예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메이커를 우리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키메이커를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내일 시험을 봐요. 내일 시험을 봐요. 공부는 많이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충분한 정보량이 없는 게 문제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시계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계가 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그렇죠? 시계만 멈추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시간을 멈출 수만 있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거기에 시간이 멈추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까?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냐? 난 왜 어제 안 했을까를 문제로 얘기해야지. 시간이 가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지시면 여러분들이 무거워서 가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야 이게 올바른 비유입니다. 그쵸? 내가 물에 빠져서 물이 나를 덮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급한데 시간이 갑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키메이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내가 개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키예요. 시간이 가는 건 개체예요. 어찌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난 원래 이런 놈이야. 난 못 바꿔. 난 원래 겁이 많은 걸 어떡해. 난 원래 믿음이 없는 거 어떡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한테 잘해줘야지. 전쟁이 안 일어나야지. 그러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주체라는 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놈이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휘둘릴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서 내 인생이 휘둘리지 않게 제대로 만들어갈 겁니까? 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우린 그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성숙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 얘기하죠.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내가 직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직면은 세 번째고요.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 내 인생이 직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낙관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요. 문제에 직면하려면요. 낙관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외면하는 줄 알아요? 이게 해결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를 쳐다봐봐야 해결이 안 될 거면 그걸 쳐다봐서 뭐합니까? 안 쳐다보는 게 속이나 편하죠. 그렇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약해서 나약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비관적이어서 외면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을 가질 때 사람들은 외면에서 직면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그 문제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사울처럼 똑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왕조와 네 자녀에 대한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이 받은 저주와 다윗이 받은 저주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사울이 범한 죄보다 다윗이 범한 죄가 훨씬 더 큰 죄였어요. 근데 사울은요 나단이 자기 눈앞에서 네가 그런 범죄를 했으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것이고 네 자손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딱 저주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를 받아들여서 사울처럼 도망가지 않아요. 딱 저주를 받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풀 수 있는 문제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가 꺾는 게 가능합니다. 왜요? 이 문제가 풀리는 문제는 지금 당장 저주하는데 네 인생은 끝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에이, 끝장까지는 아니지.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또 이렇게 끝장은 아니야. 이렇게 이게 99% 망했지만 이렇게 1%는 어떻게 해봐야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너 끝이야 라고 했더니 그럼 끝이면 이렇게 껍데기나 좀 지켜주세요. 끝이면 뭐 끝인 거죠. 뭐. 어쩌겠어요. 끝이라는데.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너는 끝이야 라고 하니까 아유 화가 많이 나셨구나. 정말 화가 나셨네. 정말 죄송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낙관을 배우십시오. 이 사람이 낙관적이기 때문에 칭찬을 눈물로 적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고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낙관이 있을 때 다윗이 그렇게 그 문제를 직면하고 풀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순간의 실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문제 자체는 크지 않았어요. 저주 자체도 크지 않았고요. 근데 다윗은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기획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자기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걸 또 어떻게 속여먹으려고 하고 걔가 속여먹는데 안 넘어가니까 가를 죽이고 죽인 다음에 또 이렇게 몰래 데려오고 이게 하루 이틀 일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는 아무 일 없다는 짓 사실 다들 아는데 자기만 스스로 속아가지고 다들 모르는 줄 알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왕이다 라고 위선 떨고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었어요? 다윗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있게. 근데요? 낙관적인.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럼 두 번째. 다윗의 낙관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다윗의 낙관은 어디에서 옵니까? 다윗의 낙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일반적인 심리학에서랑 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비슷합니다. 인생의 비관적인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으로 심리학을 설명하냐면요. 얘가 어릴 때 안 좋은 뭐 경험이 많다든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다든가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왠지 자신감이 없고 내 인생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약간 그렇고 인생에 어릴 때부터 막 사랑받아가지고 되는 일이 많았고 막 이러면 얘는 경험상 되는 일로 생각하는 사고의 습관이 생긴 거, 그쵸? 얘는 경험상 안 되는 일을 생각하는 사고의 습관이 생겨서 얘는 낙관적이네, 얘는 비관적이네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낙관적이네 인생이 더 잘 풀린다고 하죠. 그렇죠? 왜? 인생을 이렇게 긍정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다 생겨요. 결혼은 어려운 일이 다 생깁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잘 넘어가는 거고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가정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에 대한 차이예요? 낙관의 차이예요. 낙관과 비관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게 어린 시절에서 온다고 얘기들을 하죠. 그렇죠? 어린 시절에 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린 시절 다윗이 어떻게 컸습니까? 다윗은요 아들도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와서 너희 아들 다 보자고 할 때요 다윗을 안 불렀어요. 막내 아들을. 야, 아들들 모임 있으니까 네가 가서 양 좀 지켜라 그랬어요. 나도 아들인데. 선생아, 그래서 다윗이 시에도요 가끔 이런 표현 써요. 내 아비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런 거 써요. 아버지 읽으면 미안하라고. 그만큼 건강한 성장 과정은 아니었어요. 심리학적으로 다윗이 낙관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심리학적으로 내가 비관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성향을 얘기하신 분은요, 심리학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낙관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부터. 시편을 읽어보면요, 이런 시기가 나와요. 정말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세네 번 얘기하지만 시편이 시청률이 안 좋아서 조기 종영돼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많은 무관심 속에 50부작 대작으로 이거 만들었던 건데, 지난주에 한 세 분, 지난주에 한 세네 분 오시는 거를 초라한 2%의 시청률을 마감한 거죠. 그쵸? 이게 끝났어요. 남심 여심이라는 프로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주말 프로가 있어요. 한 2%의 시청률을 마감했던 프로가 있어요. 그런 약간 쓸쓸한 주말을 맞이했는데, 시편에 보시면요, 제가 지난주에 좀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 시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에 가셔서 시편 104편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104편이 아닐지도 몰라요. 일단 지난주 걸 들어보세요. 난 숫자 약하니까.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구원하신다는 얘기하신 걸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하신 걸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약한지 아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멀리서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낙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 난 이렇게 한심해.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또 실수했어. 난 또 실패했어.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떠세요? 너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나도 잘 알아. 하나님 나한테 네가 그럴 줄 몰랐어. 난 널 그렇게 안 만들었다. 내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태초에 약속을 갖고 널 만들 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 네가 4살 때까지는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이 모양이구나. 내가 더 이상 못 봐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투데이에 내가 한심하다는 걸 아세요. 근데 투데이에 나는 한심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렇게 만들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오늘 한심하다고 해서 나를 평가하거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래 나는 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문제만은, 이런 네 체질을 내가 알아. 체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나약하고 악한 체질을 내가 알아. 하지만 그런 체질인 너를 내가 마침내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마인드가 누구 마인드예요? 하나님의 마인드예요. 그쵸? 그냥 다윗은 뭘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마인드를 아는 거예요. 그쵸? 그게 다윗의 낙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문제를 저질렀다고 해도, 무슨 실수가 있다고 해도, 무슨 실패가 있다고 하고, 무슨 위기가 있다고 해도, 내가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같이 풀어나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은 의지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거예요. 다윗이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에 대한 낙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낙관이 자기 인생, 이게 이제 세 번째죠? 그 낙관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직면할 때, 그리고 그 직면을 통해서,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뭔지 가르치시고, 그 직면을 통해서 내가 문제가 뭔지 깨닫고,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나아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신앙생활은 성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성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껍데기를 세우는 것,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될 때부터 그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일정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도 일정한 시점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성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성숙의 그림을 명확하게 가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난 지금 어떤 부분에서 미성숙합니까? 여러분 잘못이나 문제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했지만 미성숙이라는 표현이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잘못이나 문제를요 자주 미성숙이라고 부르십니다. 미성숙. 미성숙해서. 그래서 우리를 오늘의 행동으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의 행동으로 정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이게 미성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바라세요? 성숙하기를 바라세요. 지난주에 하나를 얘기했다면 오늘 또 하나의 성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성숙을 가십시오. 지난주가 사랑의 성숙이었다면 소망의 성숙을 가십시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낙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새 사람이 될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임할 것이고 천국이 오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재림의 약속이 꼭 뭐 지금부터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예수가 다시 오시냐 마시느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 얘기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재림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을 믿는다는 것.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그런 삶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 기대,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렇죠? 소망의 성숙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낙관적입니다. 낙관적이기 때문에 처절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그리고 직면한 것을 통해서 그 문제에 아파하면서 해결을 나간다는 거예요. 직면한다는 게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몸부림치면서 울 수 있는 그 아픔의 직면. 왜? 지금 아프지만 이렇게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직면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외면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혹시 문화에 푹 빠져 계십니까? 혹시 하나의 포인트, 내 가족, 내 비전, 내 직장, 내 직업 영역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안정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껍데기를 대충 세우는 다음에 남들이 좋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걸 그걸 막 세우는 다음에 스스로서 가서 나 잘 살고 있지 이런 자기만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속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드러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속을. 나는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 내면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미성숙하심에 대한 기갈, 심적인 불안정에 대한 기갈, 내면적인 불안정에 대한 기갈함을 그렇게 문화로 자기기만으로 환경에 대한 집중으로 어떤 특별한 비전에 대한 집중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내 내면의 문제, 내 삶의 진정한 문제에 직면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십시오. 하면 관계가 문제라면, 혹은 자존감의 문제라면, 어떤 상황에 대한 용기 없음의 문제라면, 어떤 관계적인 독함인의 문제라면, 행위적인 악함인의 문제라면, 가치적인 변질인의 문제라면 그 문제에 내가 직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인과 간음과 기만이 자기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도 낙관합니다. 전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보다 더 큰 문제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바라보시고 내면의 문제건 어떤 문제인 것 간에 나의 그 문제를 명확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앞에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자 할 때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의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오늘 내에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합리화의 벽을 여러분들 과감하게 빼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맨몸을 여러분들의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길게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문제가 뭡니까? 환경이에요? 관계예요? 아니면 신앙이에요? 내면이에요? 환경과 관계의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키메이커는요 여러분들 신앙과 내면입니다. 그 문제를 외면하시면서 혹시 다른 문화활동이나 뭐 비약적인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로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우리 그거 그만합시다. 그게 좀 잘 되니까 뭔가 내면이 살짝 나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거 그만합시다.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룻밤은 사울도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음악에 취해서.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가짜로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며 내 내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뢰가 내가 내 인생을 낙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들여다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5분에 10분 정도 내 문제가 무엇인지 직면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